할렐루야. 우리 전우합디 좌우로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우리 차양대 힘내세요. 요 삼각지에 가면 그 상호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간접 광고가 될 우려가 있어서 평양집이라는 국밥집이 있습니다. 잡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저도 맛있다 그래서 몇번 가서 먹어본 적이 있어요. 뭐별 내용물이 없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쌓아진 맛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이제 어느 권사님이 이제 소천하셔서 장례를 가다가 우리 교육자 한 분이 그 집에 얽힌 그 야사 하나를 들려주더라고요. 그 집에 원래 그 박정희 대통령이 출입을 하셨던 집으로 유명하답니다. 근데 박 대통령이 군복을 입고 있던 시절에 그 집에 오셔서 식사를 하시면서 그 주인 할아버지에게 한마디 했대요. 힘내십시오. 근데 그 한마디가 이 할아버지에게는 평생 인생의 큰 응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거의 평생을 군복만 입고 지내셨답니다. 그러면서 그 힘내십시오 한마디에 힘을 내 가지고 그 국밥집을 유명한 국밥집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그 일대 많은 땅을 살 정도로 부자가 되어서 잘 살았다는 전해 내려오는 얘기가 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옆에 이제 운전하시던 우리 양재현 목사님을 툭 치면서, 야, 대통령 한마디에 평생 그렇게 군복 입고 힘내서 사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매일 찾아오셔서 힘내라 그러는데도 막 인상이 구겨져가지고, 자, 다시 한번 힘내십시오. 옆에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힘내서 우리 또한 주를 살아가십시다. 자, 이제 전도서가 10장으로 넘어왔어요. 이제 몇 주만 하면 전도서가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1절만 채택을 했지만 10장 전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갈 길이 바쁩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등장하는 단어가 어리석다라는 단어예요. 우매라는 단어로도 표현이 돼 있죠. 무려 이제 9번에 걸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다, 우매하다 같은 말이지만 이 반대 개념이 뭡니까? 예,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상 주제는 지혜입니다. 전도서의 지혜라는 주제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이 지혜라는 주제는 조금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으로 이제 점점 진입을 하게 될 겁니다. 1절에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선뜻 좀 납득이 안 되죠?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 이런 표현은 팔레스타인 지방의 유대인들의 관습 또 생활 습관을 좀 이해하셔야 이해가 되는 표현들이에요. 당시에는 기름을 전부 집집마다 직접 만들어 썼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기름을 만들어서 아주 다양한 용도로 모으고 또 사용하곤 했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기름을 만들다가 이물질이 들어가는데 그 파리가 많다 보니까 파리가 빠져서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전부 못 씁니다. 그 파리 한 마리 때문에. 마치 우리가 인생의 집을 쌓고 지어 가다가 그 사소한 미련함 하나 때문에 인생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죠. 최근에 매일 보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검사 한 분이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검찰의 그 숭고한 철학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검찰 조직을 얼마나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 검사 한 명이. 근데 여러분 또그 검사 개인에게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검사 되려면 공부 대충 해서는 안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또 형세의 공을 쌓아야 했습니까? 그 자리까지 가기에는. 그런데 그 순간에 욕정을 참지 못해서 자기 인생을 망칠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 검찰 조직을 아프게 만들었어요. 같은 얘기예요. 작은 우매가 전 조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전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열거되는 모든 내용들은 사실상 그 초점이 왜 지혜가 중요하냐, 그리고 그 미련함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느냐, 이것을 아주 재밌는 그 비유법으로 설명을 했어요. 한 절 한 절 우리 바쁘게 한번 지나가 보십시다. 2절 오늘 우리 POP와 찬양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왼손잡이는 아니냐,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서 왼쪽은 항상 그 부정적인 표현을 등장했고, 그래서 예수님도 왼쪽에는 염소를 두고 오른쪽에는 양을 둔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 왼손잡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향성을 얘기할 때 오른쪽을 의로운 쪽으로 방향성을 얘기했고, 그 반대의 개념을 왼쪽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왼손잡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왼손잡이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 인생을 살아갈 때 그 말이에요. 모든 길은 인생살이를 사실 표현하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근데 우매자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된대요?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만나보면 털 자기 얘기만 해요. 그리고 그 모든 주제가 자기 중심적 주제예요. 지금 이 사람은 애가 떨어져가지고 남편까지 이번에 승진이 안 돼서 속이 뒤집어지는데 와서 우리의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붙었다고 간증이랍시고 해요. 그런 간증하지 마세요. 진짜 그건 속으로 밥맛이야 그럽니다. 그건 속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미련한 사람들의 그 특징이 자기 중심적인 언어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성인 아이가 우리 속에 있어요. 애들은 전부 모든 우주의 중심이 자기예요. 나를 중심으로 요구하고 나를 중심으로 말하고. 어린아이가 같은 거죠. 그걸 여기서는 우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또 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말하는 주권자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윗상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보다 위에 사람. 그러니까 나보다 위에 사람이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에이 회사가 여기밖에 없어. 안 해. 사표 쓰고 휭 하고 떠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뒤에 처자식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모든 시간은 모든 진상을 드러낸다. 당장은 억울한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 교회에서 제일 억울한 소리 많이 듣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목사 장로님들이에요. 왜? 앞세워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꾼들이기 때문에 볼멘 소리도 많이 듣고 외도 많이 받고 제일 엄한 소리 많이 들어요. 근데 그때 봐도 어떻게 변명을 합니까? 그냥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건은 진상은 모든 시간 속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저도 부교역자 생활할 때 그냥 담임 목사님이 막 야단을 칠 때가 있었어요. 설명할 기회도 안 주고 저는 문맥도 설명을 안 들으시고 그냥 팩트만 보고 기가 막히죠. 그럴 때 제가 만약에 에이씨 안 해나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리고 사표 내고 나왔다면 그 교회에서 마누라도 못 만났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보면 순간적으로 내가 그때 못 참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끔찍한 상상이 많이 생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모든 진상은 시간 속에 드러나는 법이다. 믿습니까? 자, 5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자, 해 아래서 한 가지 재앙을 봤대. 재앙 뭐냐면 주권자에서 나오는 허물이라. 그러니까 엄한 상사 만나면 그게 재앙이라 그 말이에요. 저는 아주 군에 있을 때 그런 경우를 겪었어요. 제 바로 막고참인데 아주 고참은 안 괴롭히죠. 근데 항상 이 막고참이 힘들어요. 이병은 일병이 힘들고 일병은 상병이 힘들고. 근데 자꾸 여자를 소개해달라는 거예요. 날 보고. 예? 여자를 소개해. 나도 여자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한번 저희 누이를 만나게 해준 적이 있어요. 누이가 동생의 군생활에 편안함을 위해서 한번 만나준 적이 있어요. 물론 그걸로 끝났지만 다행스럽게도 이런 진상들 한번 인생 속에 살다가 만나보세요. 생이 괴로운 거예요. 그게 진짜 재앙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인생은 모두가 만남의 복이에요. 어느 와이프를 만나느냐 어느 남편을 만나느냐 정말 만남의 복입니다. 근데 만남은 내가 노력하고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이 인생길에 좋은 동반자, 친구들을 만나야 돼요. 믿습니까? 만남의 복인데 특별히 상사 좋은 분 만나보세요. 길이 열려요, 길이. 그러니까 만남을 통해서 재앙이 들어오고 만남을 통해서 길이 열려요. 살다 보면 참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 그 다음에 보십시다. 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 그런 재앙에 가까운 주권자가 통치를 하게 되고 자리를 잡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6절에 우매한 자가 높은 자리를 얻게 돼요. 그리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데요. 자, 우매의 반대 개념으로 등장한 표현이 뭡니까? 지혜죠? 그럼 여기 부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돈 많이 가진 걸 부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혜자를 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매의 반대 개념으로 등장한 게 여기 뭐죠? 부자. 지혜롭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재앙에 가까운 주권자가 통치를 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6절에. 우매한 자가 높은 자리를 얻고 지혜로운 자가 험한 자리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시대가 어지럽고 시대가 공고할 때 근대사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엉뚱한 사람들이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해서 얼마나 이상하고 회개하고 비상식적인 몰상식한 역사의 파편들이 국민들을 고난 속에 몰아넣었습니까? 인권이 유린당하고 이런 일들이 근대사에 있었죠. 그러니까 우매한 자가 정권을 잡으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7절을 보세요.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예, 그런 주권자들이 정권을 잡으면 종들은 말을 타고 다니고 고관들은 걸어다니는 이런 인사의 불공평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살이 쭉 아주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내용들을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앞을 보세요. 여기까지는 이런저런 인생살이들의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무엇의 중요성을 강조한 건가 하면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8절부터 이제 그 패턴이 좀 달라집니다. 8절,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9절 시작. 10절 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게 유익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 8절서부터 10절까지는 전부 무슨 과정을 얘기하느냐 하면 함정을 파고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욕심을 내서 남을 쓰러뜨리려는 모든 시도 그 다음에 담을 헐고 이것은 자기 영역에 만족하지 못해서 욕심이 발동을 해서 남의 땅까지 먹으려는 시도, 이걸 담을 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돌을 떠낸다, 나무를 쪼갠다, 연장을 간다. 자, 이 모든 게 전부 사실은 히브리인들에게는 집 짓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집을 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긴 본문을 쭉 한절 한절 살펴봤지만 결국 두 개를 얘기해요. 집을 짓는데 그 집은 뭐로 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지혜로 집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 그럼 집 짓는 게 뭐예요? 보이는 집을 짓는다는 얘기일까요? 그 말이 아니죠. 우리 인생을 사는 걸 보통 뭐라 그래요? 집을 짓는다 그래요. 성을 쌓고 집을 짓는다. 이런 표현을 히브리 사람들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을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게 집을 짓는 것이고 그 집을 짓는 데는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가 없이 우매한 자들의 모두 집 짓는 과정은 뭐 할 뿐이래요? 피곤할 뿐이래요. 수고가 헛될 뿐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선뜻 이해가 안 가는 표현이 하나 있죠.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라. 자, 성을 지어요. 그러면 성을 짓는 데는 반드시 뭐를 닦냐 하면 그 성으로 들어가는 대로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그 대로를 반드시 만들게 돼 있어요. 근데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빨래 집겨놓고 A자도 모른다. 한글말로는 낯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읽어볼까요? 자막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열왕기상 3장 7절 말씀인데 한번 띄워보세요. 자, 다 같이 시작. 예, 자막을 그대로 좀 두십시오. 그 하반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맨 아랫줄에 보면 종은 작은 아이라 뭐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고, 이 말은 뭐냐면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낯놓고 기억자도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뭘 주시옵소서 구했죠? 옳죠.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지혜가 뭐예요? 랩쇼메아라는 의미로서 잘 듣는 마음, 그 뜻입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 이 브라이트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잘 듣는 마음. 자, 믿음은 어디서 오기 때문이죠? 들음에서 오기 때문이에요. 들음에서 그리스도를 깨달아요. 자, 이것을 자, 한 군데는 직접 찾겠습니다. 시편 127편을 보십시다. 시편 127편. 자, 1절서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어디에 악센트를 두어서 일날을 여러분들이 귀로 들으시면서 눈으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표시해 두세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자, 앞을 보세요. 헛되도다라는 말이 몇 번 등장을 합니까? 세 번. 완전하게 세 번이 등장이 돼요. 근데 첫째, 뭐가 헛됐죠?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돼요. 세우는 자. 집은 인생살이를 얘기합니다.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돼요. 두 번째는 뭐가 헛돼요? 그것을 지키는 수고가 헛돼요. 세 번째는 뭐가 헛돼요?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돼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게 총 주제가 여호와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동행이 없이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수고에 떡을 먹는 모든 수고가 헛돼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그 이상한 반전이 하나 있어요. 헛되도다. 그러므로 거기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앞을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줘요? 잠을 줘요. 잠을. 이 앞뒤가 좀 부자연스럽죠? 아니, 그런데 왜 잠을 줄까? 이게 무슨 얘기죠? 여러분, 여기서 잠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쉐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쉐나라는 말은 성경에서 모든 잠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뭐라 그랬죠? 잔다 그랬어요. 잔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모든 잠은 사실상 뭘 표현해요? 죽음.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죽음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죽음을 주시는 도다. 도우리무중이죠? 사랑하는 자에게 죽음을 줘요? 자, 여러분, 성경에는 사랑하는 자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두 인물에게 했어요. 이 시가 지금 누구의 시죠? 솔로몬의 시예요.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뭘로 나와 있습니까? 옳지. 자, 따라서 하십시다. 여디디아.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 여디디아라는 말 속에 솔로몬의 그림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면서 들렸던 중요한 하늘의 선언이 있었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라. 예, 솔로몬이 태어날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이름을 바꿔줘요. 이는 여디디아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 근데 그 사랑하는 자라는 선언 속에는 오실 그리스도를 내포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예요.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라. 자, 그러면 여기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오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인간의 모든 헛됨이 해결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사람은 끊임없이 세우려고 살아요. 그리고 그 자기의 노력으로 지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늘 수고의 떡을 먹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고백한 주제는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뭐 없이는 여호와께서 이 인생의 집을 붙들지 않고 세워주지 않으면 모든 수고가 헛돼요. 그런데 인간의 행위와 노력과 근거로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없어요. 세울 수 없어요. 지킬 수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오셔서 죽으심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모든 헛된 것을 의미 있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시편 127편이 그래서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한번 맞아보십시다. 4절. 3절부터 보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앞을 보세요. 여러분, 왜 갑자기 뜬금없이 화살과 활이 나올까요? 왜 전통이 등장을 할까요? 이거는 히브리 사람들의 관습 속에 옛날에 우리는 집안에 아기가 태어나면, 딸이 태어나면 뭘 걸었죠? 숯을 걸었어요. 또 아들이 태어나면 고추를 걸었어요. 그래서 이 집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딸이 태어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표시를 해줬어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서울에도 그런 풍습을 이어왔는데 이제는 뭐 완전히 사라졌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안에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활과 전통을 걸어요. 그게 무슨 뜻이 되냐면 이 집에 미래의 생명의 부양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것은 무슨 의미에서 내려왔던 만들어진 전통인가 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계속 누가 오실 걸 대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이것이 그들의 중요한 역사의 주제였습니다. 민족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안에 아기가 태어나면 이 집안에 미래의 생명의 부양자가 태어났습니다 라는 의미로서 살을 걸어요. 전통을 걸어요. 그런데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을 한대요. 여러분, 이 본문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본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본문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한 본문을 자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본문을 잘 보세요. 이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땅 어느 한 산에 바친 후에 그의 사랑을 확인한 하나님께서 그 다시 살아난 이삭을 통해서 약속한 중요한 고백입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여기 씨라는 말은 제라라는 말로서 오실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단수로 쓰여집니다. 씨는 원래 언어 자체가 복수여야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말한 씨는 단수로 썼어요. 왜? 한 분을 가리켰기 때문에. 누구죠? 오실 그리스도. 그분이 뭘 하실 거예요?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에 뭘 얻어요? 성문을 얻어요. 대적의 성문을 얻는다는 것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구원의 승리를 얘기합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127편 5절을 다시 보세요.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시어 우리에게 무엇을 온전케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시작하시고 온전케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이 이 전도서 10장에서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1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할지라도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전 인류와 오고 오는 역사 속에 늘 그분만이 말할 수 있었던 유명한 선언이 있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아무리 우리 인생이 혼란스럽고 길을 잃고 방황할지라도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매 순간마다 우리가 뭘 확인해야 돼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라는 길에 서 있는가? 그분이 길이에요. 믿습니까? 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솔로몬이 말하고 싶었던 지혜의 주제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사야 선지자는 기묘자요 모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미련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분 안에서 사는 것만이 참된 지혜고 참된 길에 서는 방법을 천명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살다가 방황하고 계십니까? 길을 잃었습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까? 그리스도라는 길에 다시 들어서십시오. 그 길로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안으로 들어가 그 부요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시간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온 인생을 다시 한번 든든히 붙잡는 복된 시간과 그 확신으로 일어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찬양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아느니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느니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을 지키사 흐르러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낯빛이 떠져져.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높이 들고,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을 지키사 들어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조용히 한번 눈을 감고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두 가지 제목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실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인생은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그 집을 짓는 데는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성경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모든 수고의 떡이 헛됩니다. 오늘도 그 지혜의 주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방황하고 어지러웠던 내 인생길에 다시 한번 이탈했던 그 길에서 시온의 성문으로 들어간 그 길을 찾게 하시고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